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 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않는데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단순한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약속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데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삶, 육신의 삶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살찜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41장이 주시는 교훈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어제 교훈 둘을 보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교훈 셋을 보려고 합니다. 그세 번째 교훈 2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25절. 하나님이 이제 곧 무엇을 행하실지 바로 왕에게 보이셨나이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 왕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어떤 일을 행하실지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나이다,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종종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하시기 전에 그 계획을 노아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기 전에도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신 수많은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뿐만 아니라 상서로운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종종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실 계획도 그의 아비 사가랴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리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알리시는가?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알리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알리시는가? 의인인 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알리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를 정말 믿는 자.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밝히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로 자신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이것이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종종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알리신 것 우리 이미 봤습니다. 언제 그러셨는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20장에서 봤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기 때문이니라.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이방인 왕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도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에서 보았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왕 바로에게도 자신의 뜻을 밝히신 겁니다. 왜 자신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홍수로 다 죽여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은 유황불로 다 죽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은 기근으로 죽여도 야곱과 그 열두 자녀와 그의 자손들은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실 일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곁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없었을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겠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종종 그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알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 아니면은 그에게 연결된 자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곁에 있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천재지변이 전 세계적으로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더 불의하고 악하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의로운 자들도 악한 자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비드-19으로 졸지에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처럼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요셉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무엇을 행하실지 바로왕에게 보이셨나이다. 이방인 바로왕에게 보이셨다면 우리에게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이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왕에게 한 말입니다. 애굽 땅에 임할 7년 동안의 흉년을 미리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종종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대부분은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창조 원리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지혜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인간 역사를 통하여 늘 흉년이 있었고 때로는 흉년이 지속되었던 것을 잘 알기에 늘 흉년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요셉과 같이 매년 5분의 1을 거두어서 예비하고 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면 경제적인 고난에 빠집니까? 재난에 대비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충고하신 대로 우리 모두 계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서부터 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어떻게 하면 흉년을 예비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조금씩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의 방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방법입니다. 훨씬 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무엇인가? 조금씩 저축하는 차원을 넘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면은 조금씩 저축하지 않고 많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버는 대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모르기에 크레딧 카드 빚을 지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 알고 단순하게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크레딧 카드 빚을 질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꿈 나는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헛소리도 보통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나는 다 견딜 수 있느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 분명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시지, 너의 모든 원하는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죗된 인간이 원하는 거다 주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쓸 것, 그것은 채우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흉년을 대비하고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6절, 57절을 보시면 기근이 온 땅에 퍼짐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으니 이는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요셉에게 왔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했기 때문이라.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에는 이거는 양식이 쌓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흉년을 맞아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시들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다른 크리스천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흉년이 들었을 때 만민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수 있는가? 그것은 평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흉년과 남의 흉년을 위해서 평시에 5분지 1을 기본적인 삶을 살고 남는 것을 떼어놓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좀더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더잘 사는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복되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창세기 41장이 주시는 다섯 번째 교훈, 38절, 3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8절, 9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은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감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는 무엇인가? 그건 딴게 아닙니다. 당신 정말 나이스합니다. 당신 정말 마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따위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들어야 되는데 그 차원의 거는 불교 믿는 사람도 듣고 자기 발바닥을 믿는 사람도 듣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도 듣는 찬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는 딴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우리를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과 비슷한 삶을 사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요셉 이야기로부터 잘못된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저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왜 이런 공부하느냐? 저런 공부하느냐? 왜 세상에서 큰 대기업 중진이 되려고 하고 또 고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요셉과 같이 되겠다 그러고 다니엘과 같이 되겠다 그러고 에스더와 같이 되겠다 그러고 모세와 같이 되겠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면 우리도 얼마든지 총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일반 진리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게 계시하신 일반 원칙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크게 잘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리크루트하신 열두 제자, 한 명도 예외 없이 세상에서 가진 자들이 없었습니다. 똑똑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무식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다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똑똑한 목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목사,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목사, 이거 찾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외적이지만은 그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랍비였던 사도 바울도 본어겐 되고 나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식한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전체적인 진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원칙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죄된 야망과 소망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반쪽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이런 세속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정반대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선지자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저주의 삶인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세속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염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교훈 다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늘 긴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비올 날을 늘 대비하고 살기에 또한 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단순한 삶 살기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고통당하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한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어떤 찬사보다도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찬사를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